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잉태하였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는 뭐 이렇게 헬라인이에요. 의사로 알려져 있죠. 의사라는 뭐 직업을 가진 우리 안 목사님도 있고 있지만은 의사라는 게 정확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충대충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그는 꼼꼼하게 이 복음서를 새로 써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총독을 위해서 이 책을 쓰기로 한 것이죠. 누가 복음과 함께 사도행전도 누가가 저작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책을 두 권씩이나 쓴다는 것. 물론 그 책이 회람될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도 썼겠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오해를 하고 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싶다는 열정, 그런 것, 그 동기가 이 책에 저술의 동기가 되었다는 게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는 이루어진 사실, 이미 성취된 사실,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그 일들을 전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막연한 추측이나 상상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기술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한 일, 그 증언을 토대로 그는 이 책을 쓰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는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들, 사료들,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철저히 거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 당시에 복음서가 이렇게 쓰도록 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그리고 자세히 미루어 살핀 뒤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전하기로 한 것이죠. 일설에 따르면 그는 수리아 안디옥의 출신으로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쓰기로 한 동기가 무엇일까? 어쩌면 그는 의사니까 뭐 그 환자였을 수도 있고 또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총독과 사적인 연분이 있었겠죠. 그러나 막연히 그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저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붓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확연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보다 자세하게 분명하게 처음부터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복음서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누가복음은 그 점에서 그 저술 의도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가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예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는 보니까 24반열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그 24반열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여덟 번째 반열 아비야 계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계열이죠. 또한 엘리사벳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굉장히 제사장 집안이고 신앙으로 보자면 그냥 정통 어떤 집안의 출신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흠이 없다. 규례와 율법대로 살았다. 언제? 헤롯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헤롯 당시라고 하는 한마디 단어가 그 당시의 삶을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포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과세 세금을 많이 걷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치가 극에 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유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학정을 했던지 또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지 이 로마 황제가 경고를 할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삶이 팍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어느 시대건 그 삶이 그렇게 녹록했던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시대상들을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기까지 어떤 역사적인 이 상황들이 전개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왜 언제 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어요. 늘 이 참 문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자식이 많아야 될 집은 자식이 없어. 자식이 그만 태어났으면 좋을 집에는 왜 그렇게 애가 많은지 주렁주렁 잘도 나아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잘 안 태어나는 집에서 일을 하는지 이게 좀 알도리가 없어요. 그럼 자식 안 해놓고 평생 여인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뒤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 뭐 그렇게 녹록한 집안이 있습니까? 자,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향 그 자체는 향기가 향연이 올라간다는 뜻 자체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겠지만은 정말 주의 앞에 있는 금대접에 그 기도가 담기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마치 향연이 위로 올라가듯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는 백성들이 기도를 드리고 안에서는 향기가 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다한 것이죠. 그때 마침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중드는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에게는 다니엘서에 두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두 번 등장합니다. 어쨌든 그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천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가 많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겠지만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내가 기도 안 듣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입으로 발설하지 않은 기도, 마음속에 조용히 주님께 아뢰어드렸던 그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기도는 그만큼 성결한 기도였다는 뜻이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열납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메신저가 와서 지금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 올해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요한의 탄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은혜의 선물인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야, 애가 태어났는데 그냥 왜 쟤가 태어났나?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놈이 태어났나? 그런데 올해가 아니라 이 요새 말이죠. 참 이 출산과 관련한 듣지 못할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버려지는 아이, 임신 중결로 생명들이 쓰러지는 이야기, 생명에 대한 경식, 생명을 그렇게 정말 하찮게 여기는 이 현실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이 하나를 기다려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너만 기쁜 게 아니라 모두가 기뻐할 것이다. 출생은 언제나 기쁨의 소식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면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든 거예요. 세상이 아주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니, 이 아이가 없는 집에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 요한을 주느냐 하는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와 보내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콜링이다, 우리는 미션이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내 인생에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대명사와도 같지요.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에 그러니까 양탄자를 까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 주님이 오시는 환경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게 오늘 놀랍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시는 걸 예비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키는 것. 말라기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말라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말씀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장 4장의 마지막 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 앞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니, 엘리야에게 지금 주셨던 사명을 다시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게 되면 그 임무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 가장 쉽게 하면 뭐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저희들을 오시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요? 우리 각자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부모 자식 아닙니까? 어쩌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가능하겠으며 어떻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얼그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회복해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반드시 돌이켜서 자녀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반드시 그 관계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을 예비하는 길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부모가 되십시오. 이 땅에 아무로부터 존경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예요. 자녀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뭘 많이 물려주시겠습니까? 많이 물려준다고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무슨 존경을 받습니까? 무슨 뭐 존경을 받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녀들의 존경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사시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거스르는 자를, 이거 불신자를 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슬기로움, 지혜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준비하는 것, 가정이 회복되고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지는 일들, 그게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이 땅에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18절 이하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말하죠. 그러나 그 말이 헛된 공허한 소리만 뭐 질러댄다면은 입이 있으나 말 못하는 자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메시지만 가득 담고 살아가는 입이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신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면 벙어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입을 가지고 평생 말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전하지 못하는 입이라면 그 입이 벙어리만도 못한 입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의심하다가 지금 사가랴는 일단 잠시 입을 봉해놓는단 말이에요. 이 입이란 믿음을 선포하는 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이지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제사장은. 그래서 그는 입을 봉함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설교자들이 있지만은 입을 봉한 설교자들도 많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쓰지 않으면 본인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아무런 영향이나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입은 열어 무슨 말을 그렇게 떠들든 벙어리나 다를 바 없어요. 성도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는데 뭐.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 이 설교를 듣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제발 교회 좀 옮기라고 말합니다. 떠나라고 말합니다. 변하지도 않을 자리를 왜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까? 들리지도 않는 설교를 왜 듣고 앉아 있습니까? 차라리 성경 읽는 게 낫지. 저를 벙어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몇 년간 떠들어도 뭐 뭘 들었는지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전 벙어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이루어지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 내가 보낸 사람들의 일을 형통케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는 입을 봉하게 되었어요. 환상을 보고 입을 봉하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손짓발짓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런데 말을 못하게 되었구나. 아내는 부끄러움을 가려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베일을 가렸다는 뜻입니다. 얼굴에 베일을 가리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이제 씻어주셨다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소중한 은혜일 때는 입을 잠잠히 닫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일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하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으니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귀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고, 눈을 보았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라고 하셨사오니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신 목적과 소명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떤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를 올 한 해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붙는 추격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에 충실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